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예레미야 28장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나무 멍에 대신 쇠 멍에를. 거짓이 있고 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과 참은 때때로 역사의 마당에서 쌍둥이처럼 닮은 꼴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과 참은 역사의 위기에 함께 등장해서 각각 자기의 소신을, 자신이 믿는 해결책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거짓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진리처럼 가장하여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많은 경우 참된 소식을 전달하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군중들에게 외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군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지도자들을 성경은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기뻐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실이 아닌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들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그런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등장합니다. 하나냐라는 이름의 선지자입니다. 28장 1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해 곧 유다와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날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약 8km쯤 되는 지점에 있는 성읍 기브온,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성읍이 그대로 있어요. 기브온. 이 제사장 성읍으로 알려진 이 기브온 출신의 사람으로 아마도 이 사람은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는 주전 594년과 3년경 바벨론이 세워놓은 허수아비 왕,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당시 유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지를 설교 형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8장 2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가 그날 선포했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벨론의 멍에는 곧 부서질 것이라고, 그리고 2년 안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모든 포로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빼앗겼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 바벨론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는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텍스트입니다. 본문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네, 너는 나무 멍에를 지금 나에게서 꺾었지만,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나무 멍에를 벗겨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는 사실 쇠 멍에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도다. 그는 성전에서 사역하고 있었고 설교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참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전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하나냐, 그의 정체는 거짓 선지자였고 그는 말할 수 없이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에서 경고합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과 백성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짓된 선지자의 정체, 그들의 아이덴티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첫째로, 그는 사람이 직면할 진실보다도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소식만을 전달합니다. 자, 이제 바벨론 그 먼 나라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그 시대에 포로가 곧 돌아온다는 소식, 포로 시대는 2년도 안 돼서 끝난다는 소식, 얼마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했던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우리 민족사의 6.25를 기념하는 6.25 기념주일입니다. 6.25 전쟁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1945년 8월, 이 땅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는 일제강점기, 소위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해방이 왔습니다. 근데 해방이 오자마자 해방 직전부터 저 북녘 땅에는 재빠르게 소련이 진주하여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945년 8월 8일, 8월 15일이 해방인데 8월 8일에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 늦은 시각에 자기들도 일본에 대적한다고 선전포고를 8월 8일 날 해요. 그리고 8월 9일 만주 공격을 소련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8월 12일 북한의 함경북도에 진입했고 8월 13일, 14일 북한의 나진과 청진을 소련이 점령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해방이 선포되고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자 8월 24일 소련은 북녘 땅의 평양에 진주하고 8월 말이 되기 전에 지금의 북한 땅의 거의 전역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패전이 확실시 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군은 일본의 저항 없이 전투를 치르지 않고 북한 전역을 거의 평화롭게 피를 흘리지 않고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의 북위 38도 선을 북과 남으로 나누어 북녘 땅을 일시적으로 소련이, 그리고 남쪽을 미국군이 통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한 제안이었어요. 자, 그리고 소련은 만주와 소련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게릴라 출신의 젊은 사람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1945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군중대회에서 정식으로 소련이 지목하는 지도자로 군중들 앞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하여금 북한 보안대를 창설하게 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무기와 물자를 공급하면서 인민들을 상대로 공산주의 이념을 홍보하고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남쪽에서는 미 군정이 실시되며 북녘 땅보다 3년이나 뒤늦게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 수립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당시로 북쪽은 물론 이 남쪽 땅에도 많은 소위 지도자급 지식인들 가운데 공산주의 이념에 매혹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제의 통치 아래 강점기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이 땅의 많은 지식인들은 일제의 식민지 체제를 자본주의로 잘못 동일시하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산주의 사회는 우리를 해방하고 보다 정의로운 미래를 약속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 공산주의를 민족 해방의 현실과 연관하면서 받아들인 그들은 빈부 격차를 타파하고 사람들이 모두 평등하게 살아가는 일종의 이상향, 소위 유토피아의 사회 건설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에 경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평등의 주장은 결국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 없을 경우 사람들의 노동의욕을 감퇴시키고 열심히 일해도 똑같이 받는다는 인식으로 창의적인 개척정신 혹은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국가 중심의 계획경제는 궁극적으로 국가 독재를 낳고 관료 중심의 비효율적 사회를 형성하고 대다수 인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각정치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에 무지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소수의 당원들만 잘 살고 대부분의 인민들은 오히려 더욱 가난해진다는 것. 이런 공산주의 사회에서 종교와 언론 이 두 가지는 피할 수 없이 억압당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어두운 진실을 그들은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지식인들은 이런 공산주의의 그릇된 복음, 잘못된 선전,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민중들은 그들이 정직하게 직면해야 할 진실보다는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메시지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정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소식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정체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는 나무멍에보다도 결국은 더 무거운 쇠멍에를 메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냐의 예언은 유다 백성들의 멍에를 가볍게 하는 기쁜 소식처럼 들려왔습니다. 예레미야 28장 6절에 읽어보시면 처음 하나냐가 이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대로 된다면 나도 아멘하겠다. 2년 내에 포로가 돌아오고 성전에 빼앗겼던 모든 것도 돌아온다면 느부칸네살이 멸망한다면 나도 아멘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더 오랜 시간을 바벨론 유배지에서 포로로 살아간다면 백성들은 이제 그 멍에 느부칸네살의 압제를 나무 멍에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고통의 쇠 멍에로 느끼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언이 적중한 지구촌의 또 하나의 나라 이스라엘 바벨론 말고 이 예언이 적중한 지구촌의 또 하나의 장소가 한반도, 특별히 북녘 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방 정국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폐해를 미리 눈치채고 더 많은 사람들은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미 소련이 북을 점령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런 사람들은 그때 공산주의를 잘 판단한 것이죠. 분별한 것입니다. 그들이 선전하고 있는 유토피아적 예언에 속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북에서 남으로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남쪽에서 북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거의 1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죠. 심지어 일본에 살던 제1교포 중에서도 또한 10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공산주의 낙원을 찾아 북선손에 올라 북한으로 그들의 주거지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북송선을 탔던 사람들의 원적, 원래 호적은 90%가 다 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북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들은 북한이 지상낙원이고 공산주의가 평등한 사회를 보장한다는 거짓된 예언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북한을 선택한 지도자들 중 북에 가서 자기의 자유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숙청되고 강제 수용소로 유배되어 가야 했으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처형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북녘당은 지구상, 북한은 지구상 190개 국가 가운데 180부터 190 사이에 이르는 최빈국에 가난한 국가가 되었고 가난과 감시, 억압에 시달리는 사실은 공산주의도 아닌 3대 세습, 전체주의의 병든 사회로 추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6.25가 낳은 비극인 것입니다. 6.25 전쟁은 3년간에 걸친 이 땅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반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한국군 및 유엔군 약 62만 명이 전사하고 부상당하고 실종되었습니다. 북한군은 북한군대로 북한군과 중공군을 합해서 더 많은 90여만 명이 죽고 피해를 입고 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천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생겼고 30만 명이 넘는 전쟁 과부들이 생겼고 10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들을 이 땅에서 탄생시켰습니다. 오늘날 전쟁의 원인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명료하게 밝혀졌습니다. 밝혀졌는데도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김일성의 개인적인 야욕, 그에게 동조한 소련, 중국의 소위 미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그릇된 욕심, 그리고 한반도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지배하는 평화와 번영의 땅을 만들겠다는 거짓된 선전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본문의 성경에서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북한은 오늘날 나무멍에가 아니라 쇠멍에를 걸머진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로 가득 찬 절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 쇠멍에를 지고 김씨 일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이 남쪽은 민주화의 투쟁과 산업화의 질곡을 넘어서서 한강의 기적을 성취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고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복음화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거짓된 예언으로 혹세무민하던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그는 결국 공의로운 하나님에 의해 공의로운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최후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짓을 심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할 수 없는 참되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중에 9개 계명을 기억하세요? 아홉 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가지 성경이 강조하는 중요한 계명 가운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땅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짓의 아비가 있다. 거짓의 아비가 있다. 누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가리켜, 사탄 마귀를 가리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문화에 자랑스러운 요소들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야흐로 K-컬처가, K-문화가 전 세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하나, 저는 우리 한국 문화 속에 우리가 반드시 수술해야 할 병든 요소가 하나 있다면 거짓을 쉽게 포용하고 용납하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짓을, 거짓말 하는 것을 심각한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 말하면 이웃들이 진실을 말하면 피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말할 수 없다고 말하십시오.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십시오. 거짓은 말하지 마십시오. 6.25 전쟁이라는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진국에 도달한 우리나라가 이제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거짓이 통하지 않고 정직이 존중되는 공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4장 3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일본 출신으로 미국의 스탠포드에서 가르치는 경제학자 가운데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정직과 신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 신뢰하며 산다는 것, 정직과 신뢰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소셜 캐피탈이다. 그러니까 정직과 신뢰처럼 한 사회를 부유하게 만들고 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사기를 막기 위해서, 거짓을 막기 위해서 불필요한 법적인 비용, 감시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그러면 국가 전체의,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증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언급하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제1위, 변한 미국 사람들은 이게 바뀌질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부동의 1위로 존경하는 인물 1위,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근데 별명을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의 별명이 정직한 에이브. 이게 별명이에요. 정직한 에이브. 에이브는 별명이죠. 애칭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이게 애칭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에이브. 정직한 명자. 우리 마누라 이름인데.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정직한 누구? 시작. 정직한 누구? 네. 젊은 시절 가게 점원으로 링컨이 일을 할 때 손님 주고받는 거스름돈을 몇 센트 더 받았어요. 꼭 지나가도 되는데 그날 밤으로 손님 집을 찾아갑니다. 몇 킬로를 걸어서 찾아가서 마땅히 돌려주어야 할 돈을 돌려주고 돌아옵니다. 또 한 번은 차, 티, 이 마시는 차 있잖아요. 차의 무게를 잘못 따라서 손님에게 적게 주었어요. 더 줘야 하는데. 그걸 조금 이따 깨닫고 또 쫓아갑니다. 그리고 부족한 양을 마저 채웁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에도 승산 없는 사건이나 부당한 소송은 결코 맞지 않으려 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당한 거짓말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갖고 사건을 맡기는 것을 알면 즉각적으로 수임을 취소하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1855년 변호사 시절에 한 특허 소송에 참여했을 때 상대방 변호사하고 변호사끼리 이제 싸워요. 그때 그 상대방 싸우던 변호사 가운데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변호사가 링컨을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던집니다. 저 긴 팔에 원숭이, 왼숭이 닮은 촌뜨기 같은 놈. 그런 욕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팔도 길고 약간 왼숭이 같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근데 주변 사람들이 흥분을 해갖고, 근데 다 말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지휘하면서 전쟁을 책임질 장관을 물색할 때 누군가가 사람 추천을 하는데 에드윈 스탠턴을 추천한 거예요. 전쟁 장관으로, 책임 장관으로. 그럴 때 옆에 있는 참모가 그 사람은 과거에 우리 대통령을 심하게 모욕적인 언사로 모욕했던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추천하느냐고. 근데 링컨은 조용히 미소를 흘리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모욕했느냐 그걸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소. 이 자리는 지금 수행할 전쟁에 지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적임자가 누구냐를 우리가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적합한가 그 사실만 토론하면 어떨까요? 누가 이런 지도자를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통해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 남북이 통일된 것은 당연한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총탄을 맞고 쓰러졌을 때 제일 먼저 쫓아온 사람이 에드윈이라는 이 장관, 과거의 정적 에드윈이었어요. 그는 쓰러진 링컨 곁에서 링컨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Now he belongs to the ages. 그는 이제 시대를 초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정치가로, 지도자로 우리 앞에 있었고 그는 시대를 초월한 사람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직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직한 리더십이 각계마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미래에 이런 정직한 리더십이 움직이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일은 어떻게 시작될 수가 있습니까? 참되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실 때 바로 정직한 삶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인으로 정직하고 참되신 주님을 모시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거짓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부터 하나님 남은 인생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발걸음으로 정직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고 우리 가족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고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직하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스려 우리를 움직이시사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되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시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본을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 모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직한 우리나라, 정직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